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이전에 설교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또 탐욕을 행하는 그런 어두운 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고 방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도시의 출신인 것과 상관없이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방적인 표현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또 이런 영향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겠다 하여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쪽에 서서 방탕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이런 저런 모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도들 사이에서의 애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그 교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울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기를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혼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음행에 관한 일을 이 바울이 풀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얽혀 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지만 그러나 또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을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질문을 했고 바울은 이 음행에 관한 해결책이 결혼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어떠한지 또 이렇게 얽힌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저희가 좀 찾아 풀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은 당시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을 많이 영향받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 사상 안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순수한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순수해졌다, 그러한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이후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걸어서 제어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런 헬라의 철학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첫 번째 주장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이제 우리의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할 때 이 좋다의 의미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맞서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면 결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리가 없죠.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삶이 엉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삶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힘을 쏟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여 주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고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가 망가졌고 또 그 여파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주신 것과는 좀 다른, 그래서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부부가 한 몸으로서 새롭게 완성이 되어가고 또 주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결혼한 친구에게 너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런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폄하를 넘어서서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질문은 그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결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지위에서 같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성도들이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문제 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런 식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뜻을 쫓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서의 권면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예를 들어 독신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서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 이 일로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삶이 올바를 수 있다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유익하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가 결정하거나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은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은사를 쫓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에게 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를 위해 평생 헌신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이 은사를 맡겨주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 또 결혼을 하면 그러나 그 바울의 예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면 그럼 이것은 좀 덜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든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무엇이 유익하다, 무엇은 덜 유익하다, 또 때로는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한 판별에 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께 물어본 이 질문에 저희가 좀 집중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것이 과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있어야 크게 쓰임받고 큰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능력이고 실력이고 힘이고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부터 나누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어른에 비해서. 그리고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과 힘과 능력으로서 크고 낮음, 크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낮추어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많이 가진 자이건 적게 가진 자이건 유용한 사람이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영접해야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지칭을 받고 주의 일에 유익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같은 7장 12절 중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중간쯤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와 좋아하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한쪽이 믿으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믿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잘해서 거룩한 자리에 함께 세우는 것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역은 대단히 크게 확대가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음행에서 시작해서 결혼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폭넓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것이죠.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바로 섰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도 되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붙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같은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부딪혀 넘어집니까? 잘못된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보기 싫어지죠. 마음이 다치면.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고 품고 갈 수가 있고 마음이 다치면 내가 꽁해져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이런 말도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열리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용납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첫 출발, 시작점이 바로 거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그 어렸을 때 하는 그 그린 놀이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 번호 순서대로 선을 이으면은 결국 가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이 그림책이 있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저만 부자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1, 2, 3, 4, 당연히 5, 6, 7, 8, 9, 10 쭉 나가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완성된 제일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삐뚤어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번호 순서대로 안 하는 거죠. 나는 2, 4, 6, 8로 할래. 그래서 이제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가고, 또 하다가 이제 좀 지겨우면 이번에 홀수로 가보자 해서 뭐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쩌다가 고흐 같은 그림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망이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시작을 바로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구역부에 가서도, 또 오늘 소망에 가서도, 또 어디에 가서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신자의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그들에게도 이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렸나요? 우리 큰애한테 너는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건 엄마 아빠가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 사는 게 어때 보여? 그랬더니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싸우지 않고 살아서 자식으로서 고마울 뿐이라는 거죠. 뭐 고맙지 뭐 이러더라고요. 뭐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더 커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씨앗을 던져놓듯이 계속 던져놓고 이야기하면 보게 되고 본 것들이 또 이렇게 잘 자라나서 귀한 결실들을 맺는 자리에 이르게도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문제를 듣고 거기에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너희 이게 틀렸으니 이렇게 바로 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하게 세운 자녀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본질적인 모습이야. 그러니 이리로 돌아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도 돌아봐야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차츰차츰 그 영역이 넓어지겠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세상은 축소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라 필요 없어, 사회 공동체 필요 없어, 누구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세상 밖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책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을 열심히 해나가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고, 또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또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 절망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내가 먼저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으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잘 살아내게 하셔서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나아가 온 세상이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